아브라함의 복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음을 주셨습니다.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결과는 무엇일까요? 보통 흔히 이제 복음은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가져다준다. 그리고 복음으로 인해서 이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이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그 결과는 그것보다도 훨씬 더 큽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은 우리에게 있어서 그 구원의 의미는 그보다도 사실 훨씬 더 큽니다. 이것은 한두 단어로 어떻게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닌 성경은 그것을 다양한 관점에서 그 구원의 그 풍성함과 또 그 부여함에 대해서 여러 가지 개념들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가장 그 중에서 이제 가장 핵심적으로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가장 이 우리가 이 구원에 대해서 가장 풍성하게 우리가 설명해 낼 수 있는 방식은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라는 이런 표현입니다. 우리가 구원받는다라는 말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죄 사함을 받는다. 어쩌면 이것은 좀 소극적인 그런 의미일 수가 있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는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이 작은 의미의 그런 구원일 수 있습니다. 물론 이 죄 사함을 받는다는 것은 이 구원에 있어서 첫 관문이고 또 가장 중요한 부분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의 힘으로는 무엇을 해도 이 죄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이 죄 용서함을 받는 문제에 대해서 이 빛을 갖는 그런 비유로 이렇게 설명을 할 수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요. 우리는 결코 이 빛을 갚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이미 파산자이고 이미 불량자이고 신용 불량자이고 이미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 그런 빈털터리 아무런 정말 갚을 능력이 없는 그런 사람으로서 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빛을 내 능력으로는 무엇을 해도 갚을 수 없었는데 그런데 이 빛을 누군가가 내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이 빛을 갚아주심으로 내가 그것을 빛을 탕감받게 되었고 그런데 더 놀라운 사실은 그 빛을 갚아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빛으로 말미암아 종되었고 또 노예되었던 것들을 풀려나게 하시고 또한 그 노예되었던 자를 불러주셔서 아들 삼으시고 또 자녀 삼아 주셨다는 것. 그래서 그 아들의 그 지위와 그 자격으로 그 모든 것들을 주인이 주시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는 것들에 대해서 훨씬 더 그분의 그 구원의 풍성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죄 용서함을 받기는 받았는데 그런데 용서함은 받았지만 그렇게 어떤 더 이상 용서까지만 받았지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런 상태 나아갈 수도 없고 더 이상 앞으로 볼 수도 없고 그런 정지되어 있는 상태 그런 상태 죄가 없는 그런 단순한 어떤 제로의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구원 우리를 의롭다 하신다는 것은 거기에다가 적극적으로 무언가를 더하는 그런 것입니다. 즉 뭐냐면 하나님께 주시는 그 모든 복과 또 그 풍요로움을 더하셔서 그것들을 은혜로 누리며 살아가게 하시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은 주의 백성이 되었다라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가장 풍성히 그 구원에 대한 설명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 의롭다함이 그래서 우리의 구원받은 우리의 가장 정확한 실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의롭다함을 얻는다는 것은 결국에는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우리가 겪고 있는 이 모든 문제들은 결국에는 다 이 의롭다함을 받기 위한 그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추구하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이 의의 문제입니다. 이 의 때문에 우리는 모든 행복들을 누릴 수가 있고 또 이 의 때문에 우리는 가장 비참함을 또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의가 없으면 결국에는 우리에게는 안식도 주어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결국에는 다 이 의의 문제, 이 의를 쌓기 위해서, 의를 얻기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요. 세상 사람들은 다 그것을 어떤 방식으로 의로움을 추구하는가? 바로 자신의 종교, 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도력, 도덕, 알량한 도덕들, 혹은 그들의 철학을 추구하면서 하나님께 이 의롭다 하심을 얻으려고 노력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는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떠한 그런 저등한 종교들가 앞에다가 우상을 놓고 그 우상에게 절하고, 때로는 어떤 짐승 같은 것들 앞에 놓고 그것들을 숭배하는 그런 행위들, 사실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이런 것들이 굉장히 우스꽝스럽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런 우스꽝스러운 이런 행위조차도 전부 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그들의 그 종교 안에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기 위한 그런 추구이고 그러한 행위라는 것입니다. 다 모든 사람들이 나름대로 그 의로움을 얻기 위해서 추구하고 있습니다. 한 번은 제가 그 히말라야 산맥 중에 트레킹을 할 때였습니다. 그곳은 지역이 힌두 그 국가가 힌두 국가였고, 또 힌두의 그 종교와 문화권이 있었던 그런 지역이었습니다. 힌두가 굉장히 강했었는데요. 그래서 이제 제가 거기서 트레킹을 하면서 매번 봤던 것이 바로 소를 숭배하는 것들. 물론 소뿐만 아니죠. 여러 가지 뭐 짐승들이나 여러 가지 미물들, 뭐 모든 눈에 보이는 수많은 것들을 숭배하고 있죠. 그중에 특별히 이제 소를 높이 평가하고 그렇게 숭배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저는 그들에게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어봤습니다. 정말 소를 신으로 생각하느냐? 왜냐하면 제 양심으로서는 소를 신으로 숭배할 수 없다, 소를 신으로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무리 거기서 자랐고 그 문화권에서 커왔다 하더라도 소를 신으로 정말 생각한다는 것은 그게 가능할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물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어떻게 대답했겠습니까? 저는 한 사람도 이렇게 소가 정말 신이다라고 대답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습니다. 모두가 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소는 신의 형상일 뿐이다. 우리는 신께 경배하고 신께 경배하는데, 그런데 신은 우리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 신의 형상인 그 소를 경배하고 숭배하고 또 그것을 신성하게 여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의식 가운데서 그 숭배하는 행위, 소를 숭배하는 행위, 또 그 모양은 있지만 실제적으로 그들이 어떤 일을 할 때, 소를 데리고 일을 할 때나 밭을 갈 때, 이럴 때는 그렇게 다를 때 이렇게 다른 그 어떤 의식 가운데서 그들이 소에게 절을 하고 숭배했던 그런 모습은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일을 할 때는 막 부리고 때리기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한 번은 제가 그곳에서 이제 그 버팔로에게 쫓긴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버팔로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소와 버팔로가 이렇게 성격이 좀 다릅니다. 소는 되게 온순한 편인데 버팔로는 가끔 사납기도 하고 또 사람들에게 달려들고 또 들이받기도 합니다. 한 번은 이제 버팔로가 저한테 쫓아왔었는데요. 그때 이제 제가 교육받은 것이 버팔로가 뒤에서 쫓아오면은 직선으로 도망가면 안 되고 지그재그로 이렇게 도망가야 된다, 이렇게 제가 교육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해야 살 수 있다. 근데 이제 실제적으로 버팔로가 따라오면은 그런 정신이 들지 않습니다. 무조건 눈에 보이는 대로 도망가야 됩니다. 도망가다가 그때 이제 주인이 그것을 보고, 멀리서, 그렇게 멀리 있지는 않았지만 아무튼 그것을 보고 소리를 쳤습니다. 소리를 쳤고 그 버팔로의 행동을 지지시켰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그 버팔로를 어떻게 했습니까? 주인이 제가 보는 앞에서 엄청나게 혼냈습니다. 때리기도 하고 발로 차기도 하고. 제가 버팔로가 그렇게 혼나는 광경을 옆에서 지켜봤습니다. 뭐냐면 그들이 정말 그렇게 그런 짐승, 소 자체를 진짜로 이렇게 신으로 그렇게 여기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추구하는 건데 그 신의 형상인 소에게 경배하는 것뿐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결국에는 다 그들이 그들의 그 종교 안에서 그 하나님께 대한 그 의로움을 추구한다는 것입니다. 그런 행위를 한다는 것입니다. 신의 형상으로 대하고 하나님께 섬기는 그 의로움을 추구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나아갑니다. 종교가 있는 사람들은 그런 방식으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얻으려고 자기 종교 안에서.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또 어떠합니까? 종교가 없는 사람들은 자신의 그 높은 도덕으로서 의로움을 추구하는 것이죠. 자신의 높은 도덕적 그 행위로서 하나님 앞에 의로움을 받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비기독교인 중에는 오히려 교회 다니는 사람보다 더 이렇게 도덕적으로 우월한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 하나님께 의로움을 얻기 위한 노력입니다. 그런데 결과적으로 이 모든 행위들이 다 헛되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는 종교와 철학과 그런 도덕으로 된다라고 그 사람들은 여기고 있고 또 그것을 믿고 그것을 쫓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무언가 나의 지금 이 행위가 하나님 앞에 뭔가 인정되는 부분이 있을 것이다 이렇게 여기는 것이죠. 인류 최대의 그 거짓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단은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바로 지금 이 방법으로 우리를 속이고 있습니다. 이 세계, 이 세상에 있는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사람들을 다 속이고 있습니다. 비단 어떤 사람들을 파멸에 몰아넣고 혹은 뭐 타락시키고 부패하고 어디로 데려가고 그래서 그들을 어떤 사람들을 저주 가운데 놓이게 하는 그런 자리에 놓게 하는 그런 일을 행하지 않더라도 아주 고상한 방식으로 고상한 것들을 다 추구하는데 결과적으로는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지 못하는 이런 방식. 이렇게 지금도 거짓말을 거짓의 아비인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속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문제는 심지어 기독교인들도 바로 똑같은 방식으로 속인다라는 것입니다. 사단이 어떻게 속이냐? 우리에게 주신 그 하나님의 율법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에게 주신 이 율법을 우리가 지켜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으라라고 말하는 것. 이것이 바로 지금 이 시대 가운데서 또 이 갈라디아 교인 갈라디아 이 서신을 쓸 때 그들에게 했던 바로 메시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이 있습니다. 이 율법은 지켜야 율법은 좋은 것이죠. 지키는 것이 마땅하죠. 이것을 지킴으로써 너희들이 의롭다함을 얻으라고 하는 것이. 물론 노골적으로 또 근본적으로 그들이 행위 구원을 주장했던 것은 아닐 것입니다. 이 모든 것들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그런 말들은 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도 아무도 그런 교회에서 그런 이야기들은 하지 않죠. 그러나 실상으로 사실 뚜껑을 열어보면 다 우리가 이런 논리 가운데 빠져 있습니다. 뭐냐면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계속적으로 판단하고 있다는 것.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뭔가 하나님께 구하고 또 뭔가 하나님께 복을 얻으려고 하고 또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과 뭔가를 흥정하려고 하고 나의 행위 자체를 뭔가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만한 어떤 것으로 여기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자꾸 나아가고 나의 행위에 근거해서 내가 더 복받을 수 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하겠다 해서 더 뭔가 복을 받을 수 있고 인정받을 수 있다 이렇게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론 열심히 하기도 하지만 또 내가 그렇게 나의 행위 가운데서 열심히 하지 못했을 때는 또한 깊은 좌절을 경험하기도 합니다. 이번에 그 한국에 팀 켈러 목사님이 왔다고 오셨다고 들었습니다. 저는 물론 가보지는 못했습니다. 근데 기사를 통해서 그 팀 켈러 목사님이 한국에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제가 다 검색해서 확인해 보게 되었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신앙인은 두 종류의 신앙인이 있다. 첫 번째는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신앙인, 두 번째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인. 근데 이 구원받기 위해서 순종하는 신앙인이 뭐냐? 이 앞서니까 바로 바리새인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신앙인, 이것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이 바리새인 같은 이런 모습과 정말 기독교인의 모습, 이 둘 다 이 모습에서 뭐가 있냐면 순종하는 그 모양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이들은 행위에 자신의 철저한 그 행위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고 자신의 행위를 신뢰하고 있고 이것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근거가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이런 율법적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했던 사람들이 바로 바울이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3장 1절부터 어리석은 그 갈라디아 사람들아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들에 대해서 갈라디아서 2장 16절에서 이미 일축하면서 정리를 했었습니다. 바울이. 우리 다 같이 한번 이것을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6절 함께 시작. 아멘. 여기서 의롭게 되는 것은 어떻게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고 오직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된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었다면은 그래서 의롭게 되었다면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었다면은 이미 우리는 받을 복을 다 받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순종하며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아까 전에 팀 켈러 목사님이 말했던 것 같이 구원받았기 때문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의롭게 되는 문제, 이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는데 오늘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그 뚜렷한 특징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말씀 가운데 읽지는 않았지만 2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어떻게 이야기해요? 의롭다함을 받은 뚜렷한 그 증거가 바로 무엇입니까? 바로 그들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사실입니다. 지금 다시 율법의 행위로 돌아가서 그 그리스도의 그 죽음을 헛되게 하라는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가 믿어 의롭다함을 받은 것에 대해서 그 현상에 대해서 가장 먼저 지금 언급하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성령에 대한 언급인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받은 가장 강력한 증거가 무엇인가? 바로 너희들이 성령을 받았던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았던 그 성령이다. 여러분, 성령이 바로 이 우리의 이 구원의 보증이자 또 증거입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이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이것을 물으면 대답하기가 모호해지죠. 예. 어떤 때는 받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런 느낌이 있다가도 또 어떨 때는 그런 느낌이 사라지고 그런데 우리가 이 성령을 받았다라는 것이 이러한 어떤 주관적인 영역, 개인의 주관적인 영역이나 혹은 어떤 체험적인 영역 혹은 다른 사람은 결코 알 수 없는 나만의 혼자만의 있는 그 은밀한 그런 영역, 그런 영역에 우리가 두게 된다면 누구나 이 기복이 굉장히 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험적 영역에 두게 된다면 성령을 받았는 것이 체험적 영역에 두게 된다면 그 체험이 있는 사람은 성령을 받은 것이고 체험이 없는 사람은 성령을 받지 못한 것이 됩니다. 또 너무나 이 주관적인 영역에서 두게 되면 어떤 개인의 확신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 개인의 상태에 따라서 그 또한 너무나 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진리는 어떤 이런 체험하고 안 하고의 그런 문제가 아니죠. 이 진리라는 것은 이 체험에 상관없이 또 개인의 어떤 그런 상태에 상관없이 그런 것과 상관없이 받아질 만한 어떤 것이죠. 오늘 이렇게 성경은 이 그들이 이 성령을 받았다는 것을 증거하면서 성령을 받았다는 그 가장 큰 증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1절에서 이렇게 3장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인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가 뚜렷하게 보인다.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입니다. 십자가가 바로 가장 우리 눈에 십자가의 객관적 진리가 가장 선명해지고 무엇보다도 이 십자가의 사건에 대해서 가장 밝히 알게 되고 보게 되는 것.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어떤 일을 행하셨으며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지 명확하게 알게 되는 것. 이 모든 십자가의 사건들이 나에게 있어서 명확해지는 것. 십자가의 의미와 또 그 십자가의 그 사랑과 이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게 되어서 우리가 이 십자가에 매여서 이 십자가를 바라보며 그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을 받았다는 가장 객관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바로 이러한 자입니다.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자입니다. 십자가는 어떤 사건입니까? 하나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의 자기 입증입니다. 이 성령을 받은 자는 이 십자가를 더욱더 알게 됩니다. 그리고 더 알게 될 뿐만 아니라 더욱더 이것을 알아가고 공부하게 되어서 그 십자가의 법적인 또 역사적인 또 예언적인 이 모든 십자가의 의미들을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능력을 붙들게 되는 것이죠. 십자가의 능력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바로 복음, 바로 이 십자가와 이 성령은 결코 따로 일하지 않습니다. 복음은 희미한데, 복음은 무엇인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런데 성령의 역사만 충만하다, 이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은 자는 무엇보다도 그 눈앞에 그 십자가가 밝히 보이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성령을 생각한다면 자꾸 그런 것들을 많이 생각하죠. 어떤 신비로운 것들을. 그런데 그 모든 그런 것이 왜 그러냐? 바로 구약적인 맥락 없이 우리가 성령을 자꾸 이야기하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기다리던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꿈꾸던 것이었습니다. 내가 나의 영을 모든 민족에게 부어줄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약속,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영이 임하기를 꿈꾸고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성령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포인트가 뭐냐면 그들이 바로 그 꿈꾸던 기다리던 구약에서 약속했었던 그 성령, 그것을 받았는데 여기서 포인트는 그것이 어떻게 그들이 받게 되었는가라고 했을 때 그들이 율법을 지킴으로써 이 성령을 받은 것이 아니라 바로 너희가 받은 성령이 어떻게 받게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받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가 받은 성령이 율법을 지켜서 받은 것이 아니다, 듣고 믿음으로 받았다. 그런데 마치 그 어리석은 갈라디아 사람들은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마치 성령을 받은 것처럼, 우리의 율법적 그 행위가 무언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정말 그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달리게 하셨는데 그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성령을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일하셨는데, 그런데 마치 그들은, 갈라디아의 그 어리석은 사람들은 율법을 행해서 우리가 받은 것처럼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결국 그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죽으심을 헛되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그들이 그 율법에 종노릇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것을 보고 그렇게 통탄했던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여기서 이 성령과 이 육체를 반대 개념에 놓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과 육체가 반대 개념인가요? 육체는 여기서 이제 원어로 사륵스라는 그런 단어인데요. 이것은 주로 어떤 때 쓰여지는 단어냐면은 하나님 없는 그 세대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들, 육신의 그 정욕을 쫓아 살아가는 것들, 세상의 그 인간의 활동 가운데 그 죄의 본성을 쫓아서 살아가는 것들, 이 현세의 삶을 따라가는 그 모든 것,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모든 삶의 체계, 가치 체계, 그 사고 체계, 그것들을 따라서 살아가는 모든 방식들, 이 육체를 따라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삶의 특징이 뭐냐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라는 것이에요. 육체, 이 사륵스를 이런 데 주로 사용하는 이런 단어인데 여기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성령은 어떤 것입니까? 성령은 바로 마지막 때 하나님의 백성에게 부어질 그 종말론적 약속이죠. 이것은 어떻게 부어지는가? 바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부으시는 그 하나님의 영입니다. 이 성령 안에 있는 자의 특징은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에 근거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됩니다. 이 성령과 이 육체를 이 반대의 개념으로 놓고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이 오늘 율법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율법을 바로 이 사륵스 이 육체를 따라가는 것들의 이 한 요소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그 정욕을 따라가는 그 쫓아가는 그 삶 그런 삶의 한 부분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율법을 따르는 것이 바로 그러한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율법을 따르는 것은 거룩해 보이고 뭔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 같고 좋은 것 같은데 이건 이 육체를 따르는 삶이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율법을 지키는 것 자체가 이 육을 따르는 것입니다. 율법 행위에 굴복당하는 것은 뭐냐? 결국 육체로 마치는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오늘 그 좌절할 상황 가운데서 그래서 4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다. 여기서 이 많은 괴로움은 세 번역에서는 많은 체험, 뭐 어떤 많은 체험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냐면 어떤 고난이라는 의미보다는 어떤 체험, 그리고 어떤 경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런데 문맥상 아무래도 그런 의미가 맞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더 자연스럽기도 하고 또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특별히 고난에 대해서 교회가 다루는 어떤 그런 고난에 대해서는 별로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더 당연해 보입니다. 그래서 더 많은 그런 체험들 너희들이 앞에서 받았던 그 체험들을 너희가 헛되이 받았느냐라고 했을 때 당연히 앞에서 말한 것을 이야기하겠죠. 그러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의 경험이라는 거죠. 그들이 성령을 받았던 그 경험 지금까지 경험했었던 그 성령의 역사 이것을 너희들이 헛되이 경험했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에 다시 그것을 한번 강조하고 있습니다.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서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그러면서 오늘 또 지극히 당연한 이제 그 논증으로 가지고 오는 것이 뭐냐면 바로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을 딱 가지고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이런 맥락 속에서 아브라함을 등장시킬까요? 지금 앞에서 이야기하고 있었던 그런 이야기 성령을 받는 것과 또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또 이 오늘 아브라함을 등장시켜서 아브라함에게 그 주신 복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약속과 이 세 가지가 밀접한 관계가 있다라는 것이죠. 성령을 받는 것과 의롭다함을 얻는 것과 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하는 것 그래서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복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받는 복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은 우리가 흔히 아브라함을 생각할 때 어떤 구원받는 자의 대표 또 믿음이 좋은 사람 뭐 자기 아들을 드리기까지 순종했었던 그런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많이 생각합니다. 그런데 어떤 믿음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믿음 좋은 사람의 어떤 부류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렇게 생각한다면 사실 아브라함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여기서 모세라든가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도 엘리야 같은 사람들 넣어도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굳이 아브라함을 등장시키고 아브라함을 이야기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아브라함이 누구이기에? 아브라함은 바로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택하셔서 약속을 주셨던 하나님이 직접적으로 언약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죠. 그렇다면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이겠습니까? 그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이 무엇인지 알고 또 그 성취가 어떤 것인지 알 때 아까 이야기했었던 그 성령과 의롭다 하심과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이것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이죠. 창세기 12장 아브라함의 언약의 내용이 뭐냐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까지 보면은 한 절씩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 함께 시작. 예, 여기서 그 언약의 내용이 내가 너에게 보여줄 그 땅으로 가라. 땅이죠. 땅을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죠. 2절에 보니까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줘 이름을 창대하기라니 너는 복이 될지라. 여기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는 것이 바로 민족이었습니다. 민족. 그리고 또 어떤 약속을 합니까? 너를 복이 되게 하겠다라는 약속을 주셨습니다. 이 복이 되게 하는 것, 이 복의 주체, 복이 되게 하는 그 주체가 무엇인가? 바로 하나님이시죠. 3절에 보면 아브라함을 축복하는 자에게 누가 축복합니까?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아브라함을 저주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저주하는 이 아브라함의 삶을 누가 주장하겠다는 것입니까? 바로 하나님이 주장하겠다. 하나님의 주권. 그래서 오늘 이 아브라함의 약속에는 이 바로 땅과 민족과 주권, 국민 영토 주권이죠. 바로 이 실제적 나라의 그 모습이 다 그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약속은 바로 이 다른 것이 아닌 이 나라에 대한 이 약속이었습니다. 이 나라에 대한 원형은 무엇인가? 바로 창세기 1장에 나오는 그 나라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에덴에 거하며 그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상태. 이 나라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 나라의 특징은 뭐냐면 바로 의로운 자만이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는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는 그 나라에서 범죄하자마자 바로 쫓겨났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오늘 아브라함에게 주시고자 했던 그 복, 말하고 있는 이 복은 뭐냐? 결국에는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그 언약을 이루신 것. 즉 뭐냐면 그것은 바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나라를 다시 주시는 것. 그 나라를 회복시켜주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나라를 만드시고 그의 나라에 거하는 그의 백성이 되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아브라함의 복입니다. 그래서 뭐냐면 그의 나라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이 아브라함의 복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라 백성이 되고 그 나라의 다스림을 받으며 그 나라에서 그 나라의 왕이 주시는 기쁨과 평안과 안식을 누리며 복을 누리며 또 그 나라의 왕으로서 부족함이 없이 공급하시는 그 모든 필요를 받고 또 그 가운데서 완전한 그 화평의 질서 가운데 살아가는 것, 그 하나님 나라의 그 삶, 그 삶을 이 아브라함의 언약을 통해서 약속을 하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의 언약의 이 성취하는 것, 아브라함의 약속과 이 우리가 성령을 받는 것과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 이것이 다 긴밀하게 연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하면 참으로 귀하고 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이 성경에서 나타나는 이 그리고 있는 그 아브라함의 복을 생각할 때 참으로 너무나 좋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뭐냐? 여기서 바로 우리가 바로 그 복을 진정으로 사모하고 있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그 복은 참 좋은데 그 하나님 나라는 좋은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좋다는 것은 알겠는데 근데 중요한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복을 지금 추구하고 있고 정말 그것을 내가 좋아하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예수 믿어서 얻을 수 있는 복이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정말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지만 이 아브라함의 우리가 복받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있지만 그러나 정말 내가 예수 믿어서 얻는 복이 또 추구하고 있는 복이 무엇입니까? 이 땅에서 잘 되고 소와 양의 떼가 많아지고 성공하고 번영하고 안정되고 사실 또 그런 것들을 결국에는 좋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이런 것들은 다 상대적이죠. 누군가가 더 많이 가지면 곧바로 우리는 그 행복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고 또 박탈감을 느낄 수밖에 없고 결국 자기 욕심과 탐욕을 채우며 살아가는 그 아무런 만족 없는 이 땅의 것들은 그런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그 복, 그것은 그런 것들이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다면은 다른 것이 아닌 바로 이 아브라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나라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정말 이 아브라함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정말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삼으셨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은 자들이 아브라함의 복을 받은 것이다.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았다는 것이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한 것인데요. 아브라함도 다른 것이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을 받게 되었죠. 아브라함 자신도. 아브라함의 자신도 이 복에 참여하는 방법은 율법을 지킴이 아닌 믿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받게 된 이 복이었기 때문에 우리도 이방인이었던 우리도 이 아브라함의 복에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들어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여기서 이 아브라함을 이야기할 때 두 가지를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양면적으로 볼 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을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는 것에 대해서 율법이 아니라는 것을 명확하게 가장 잘 설명할 수 있는 방식이고 또한 이방인에게 있어서도 어떻습니까? 믿음이기 때문에 우리가 그 아브라함의 복에 참여할 수 있다는 것. 양면적으로 다 선명하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은 그 하나님의 의는 다른 말이 아닌 유대인과 이방인, 즉 모든 민족에게 약속되었고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의 복으로 이렇게 아브라함의 복으로 하나님 앞에 의롭게 또 정결한 자로 이렇게 살아가는 자가 바로 아브라함의 복을 누리는 것인 바로 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바로 다 이 아브라함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을 살아갑니다. 즉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또 고난 중에서도 기뻐하고 또 어디로 가야 할 바를 알지 못하나 그러나 하늘의 그 뭇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이뤄놓으신 그 일들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이 이루실 그 약속만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신 그 약속을 믿고 살아갑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장하는 그 새로운 시대의 사람으로서 그 새 생명의 질서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즉 뭐냐 하면 의로움이 나타나는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그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으로 성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고 또 그리하여서 주님 앞에 순종하는 그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한 삶으로 또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든 복을 받은 이 교회로서 그 아브라함이 그 순종했었던 그 모습을 우리가 닮아가고 그 길을 우리가 나아갈 수 있도록 그 약속만을 의지하면서 걸어갔던 그 아브라함의 길을 우리 또한 함께 걸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아브라함의 모든 그 충만 복 가운데 있는 그 충만함을 누리는 우리 교회로서 우리 살아가게 해달라고 다 같이 한번 주여 부르고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설수 있는